우리 PPT 화면을 보시면은 그 우리나라 그 항공사들이 손해를 많이 보는 부분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 북한 영공을 통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그 남북 정상이 만나고 북미 정상이 만나면서 그 기대 가운데 하나가 이 북한 영공을 통과할 수 있는 그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 그 사실 이게 정상 간의 만남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유엔 제재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영공을 통과하게 되면은 이제 북한에 그 통과비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돈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을 이 국제사회가 아직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물론 항공사 입장에서야 그 영공 통과비를 지불하고서라도 질러가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인 이익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이 북한 영공을 둘러감에 따라서 연간 166억 원의 이 손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 둘러가는 데 대한 그 항공 유류비뿐만 아니라 승객들의 시간도 손해겠죠. 실제로 이 북한 영공을 통과할 수 있으면 그 이제 캄차카 항로를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미국까지 가는데 거리로 따지면 200km에서 500km까지 준다고 합니다. 시간으로 치면 이 보스턴이나 뉴욕 같은 미국 동부로 가는데 34분, 그 LA 같은 이 미국 서부까지는 20분, 그 러시아 이 블라디보스톡 같은 경우는 40분 가까이 단축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 환경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지요. 하루에도 수십 번 뜨고 내리는 만큼의 그 화석 연료를 줄이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뭐 국제사회에서 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북미 긴장이 완화되고 국제사회의 제재가 서서히 풀어지게 되면은 뭐곧또 다시 북한 영공을 지나다닐 수 있는 날이 있지 않겠냐 하는 항공업계의 기대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우리는 길이 있다고 해서 다갈수 있는 것 아닙니다. 제일 빠른 길이 있다고 했어요. 그 길로 갈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시간도 단축되고 연료도 아끼고 1년에 166억이나 줄일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일부러 시간을 더 써서 둘러가야만 하는 길이 있습니다. 인천에서 뉴욕까지 그냥 질러간다 해도 13시간이나 걸리지만 실상 거기다가 34분을 더 둘러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점을 보면은 예나 오늘이나 마찬가지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이 길이 있다고 해서 그 길로 갈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가까운 길 놔두고 먼길 둘러가는 데에는 다그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그 다음 PPT를 보시면은 당시 유대인들이 그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가던 루트는 여러분이 그 화면에서 보고 있는 그 빨간색 화살표 B 루트였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요단 동편길을 쭉 올라가다가 다시 요단강을 그 건너가는 아주 미련해 보이는 이 둘러가는 길이었습니다. 사실 뭐딱 보면 제일 빠른 길이 어딥니까? 직진 아니면 직진 A 루트죠, 그죠? 파란색 A 루트입니다. A 루트가 지금 어디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아시죠? 사마리아. 예, 유대인들에게는 마치 북한과 같은 땅입니다. 저 길이 질러가는 길인지는 알지만 갈수 없는 가서는 안 되는 이 둘러가야만 하는 길이었습니다.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이 A 루트를 선택하면은 사흘이면 갈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갈릴리까지 사흘이면 가요. 근데 B 루트로 가게 되면 일주일 잡아야 됩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3, 4일 더 소요되는 셈이죠. 시간만 뭐더 걸리겠습니까? 당연히 뭐 비행기 기름값 더 들듯이 여비도 3, 4일씩 더 잡아야지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늘저 길로 둘러 다녔습니다. 일부러 요단강을 건너요. 안 건너도 되는데. 건너가지고 쭉 오른쪽 동편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또그 강을 건너오는 이 베레아 지방을 지나가는 루트를 선택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사마리아 땅은 불결한 땅이었거든요.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칭호 자체가 혼혈인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 이를 유대인들은 지극히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이 가진 그 유대주의, 선민사상, 순혈주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을 택했다는 사실을 은혜로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그 사실로 교만해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뭐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가 너무 안 됐고 막 불쌍해가지고 아이고 예쁘다 예쁘다 해줬는데 오히려 자기가 진짜 나중에 예쁜지 알고 막 금방 져가지고 다니면은 그 얼마나 그 어처구니 없을 때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바로 그 꼴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불결하다라는 이유로 먼길 둘러 다녔습니다. 그렇다면 뭐 유대인만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럴 리 없지요. 그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그 재수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적대심은요, 언제나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적대하기 시작하면은 상대방도 그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나를 적대하기 마련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적대하면은 나도 내 마음속에 적대심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러니 급한 일로 혹여나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야 할 때는 안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실 서로에게 둘러다니는 것이 가장 나은 옵션이었던 겁니다. 지금의 이 남북한의 상황과 아주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쏘고 그랬을 때는 돈이 더 들고 시간 더 들어도 둘러다니는 것이 서로에게 가장 나은 것이었죠. 뭐 혈통적으로 예수님 그 유대인 아닙니까? 평소에는 예수님도 늘 둘러다니셨습니다. 우리가 그 지도에서 보듯이 그 예루살렘에서 이 B루트로 거쳐서 가게 되면은 B루트 거쳐서 가는 길에 여리고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보면 여리고를 들리시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 항상 그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갈 때였습니다. 이 말은 평상시에 예수님은 늘 B루트를 이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본인이 유대인이니까. 그죠? 서로 자극해서 좋을 것 없거든요. 뭐 우리가 러시아 질러 가면은 제일 빠른 줄 모릅니까? 뭐 기차 타고 북한 통과해서 가면 빠른지 모릅니까? 글로 갔다가는 그 감옥 가는 길이 더 빠릅니다. 그죠? 서로 둘러다녀야 됩니다. 서로 자극해서 좋을 거 없으니까. 남북한에도 서로 적극적인 평화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이상은 서로 자극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소극적인 이 평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북한도 우리 영공에 얼씬거리지 않고 우리도 북한 영공에 얼씬거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유지될 수 있는 수준의 평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를 존중하셨습니다. 그 생애에 늘 B루트를 이용하셨습니다. 한 3, 4일이나 더 걸리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아주 의도적으로 A루트를 택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늘상 다니던 길이 아니라요. 갈릴리로 가는 가장 빠른 길,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지요.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한다는 것에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평소 하지 않던 행동을 하는 사람은 좀 유심히 봐야 돼요. 이거 까딱하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보내는 신호라는 겁니다. 신호. 예수님은 지금 드러내놓고 뭔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도발을 감행하신 거죠.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에는 이 갈릴리에 도착하기까지 여정이 나오는데 단 하나의 의도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사건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마리아를 질러 갈 때에 이 여인 만난 거 말고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한 사람, 이한 여인 만나기 위해서 지금 도발적인 행동을 하신 겁니다. 늘 다니던 루트를 포기하고 A 루트로 질러 가는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 대화를 나누세요. 오늘은 특별히 뭐한 군데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관련된 물음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질문 나올 수 없습니다. 그죠? 대답이 그 사실 질문이 그 대답을 능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답보다 질문이 중요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질문 자체가 이미 한 사람의 수준을 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평상시 관심과 수준이 모두 질문에 들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 토트넘 그 축구 그 클럽 회원이니까 이메일이 막 옵니다. 이번 주에 왔더라고요. 손흥민 그 재계약했다고 사진과 함께 떡하니 왔더라고요. 제가 그 이메일을 아내에게 포워드를 해줬습니다. 아내가 퇴근해서 묻더라고요. 왜 포워드를 했지? 예, 뭐 잘못 보냈나? 이라 하더라고요. 아니, 그거 사인하는 장면 보라고 했는데, 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아침에 거기 교사 예배 드리면서 그랬는데 이 소식을 듣더니 그 정진수 집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하고 똑같이 왜? 왜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니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왜요? 아니 그냥 그 사인하는 장면 그 사진을 보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묻지 않아요. 묻지 않습니다. 예. 잘못 보낸 거 아니에요? 그거 보라고 했는데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거 보라고 했는데 싹 지나가면서 예, 지나가면서 대답도 안 하고 질문도 없고 관심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 아내의 눈빛은 완전한 무관심이에요. 평정 상태. 예. 손흥민이 재계약을 했지만 그 흔들리지 않는 눈동자, 평정 상태. 그게 뭐냐? 예. 거기에 대한 질문이 없지요. 예. 저도 뭐 그럴 때 있습니다. 영국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요. 꼭그 헤로즈 백화점입니까? 그 이야기 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 저한테 물어봐야 제가 사실 해줄 얘기가 없습니다. 제가 거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관심도 없어요. 헤로즈가 무슨 뭐 미용실 이름인지, 샴푸 이름인지, 뭐 백화점 이름인지. 궁금하지 않거든요. 이 오랜 고전들을 보면요. 고전의 특징 가운데 하나 보면 별자리에 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혹시? 옛날에 밤에 볼게뭐 있습니까? 별밖에 없거든요. 뭐 테레비가 있으니까 밤에 보면 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별자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아이들이 막 고전을 읽다가 막 지루해요. 이게 뭐냐, 이게. 왜 별자리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 아이들이 막 힘들어합니다. 아유, 요즘 소설은 이런 거안 나오는데 왜 이렇게 많냐. 그 당시에는 별을 보고요, 날씨를 가늠하고, 별을 보고 방향을 잡고요, 별을 보고 계절을 읽어내거든요. 요즘은 휴대폰 어플 보지 누가 그 하늘에 별을 쳐다봅니까? 그러니 우리 요즘 대화에 별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별자리 점치는 거 말고요. 별자리 운세 보는 거 그거 말고. 예. 없지. 우리 대화에 대부분 거의 그 별자리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 요즘 사람들 대부분이요, 이 하늘 전체가 지금 어떻게 펼쳐지는지 관심 없을걸요. 뭐 알지도 못할 뿐더러 관심이 없으니 질문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좀, 이 장난을 치셔가지고 오늘 밤 하늘에, 우리 오늘 밤 하늘에 그 겨울철 별자리를 쫙 펼쳐놓는다 해도요, 아마 눈치채지 못할 사람이 태반일 겁니다. 오늘날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관심사가 아니거든요. 만일 근데 하나님이 조선시대에 이 그런 장난을 치셔가지고 오늘 여름 날씨인데 겨울철 별자리를 하늘에 쫙 깔아놓으시면요, 해가 지자마자 뭐 아무 사람, 못 배운 사람들도 딱 눈치챕니다. 오늘 하늘이 이상하다. 그런 시절에는 이 별자리가 그 야간 활동의 충이었거든요. 늘 대화의 재료가 되고요. 그러니 뭐 소설 같은 거, 옛날에 쓰여진 소설 같은 것들 보면 별자리 이야기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관심은 질문을 만들어내거든요. 또 이런 질문은 때때로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 샤넬이라는 브랜드 아시죠? 그 가브리엘 샤넬이라는 그 여성이 그뭐 시작한 브랜드인데, 그제그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흔히 그 코코 샤넬이라고 불리죠. 이 여자 보니까 되게 선무승 같은 스타일이었더라고요. 이막말 타는 거 좋아하고 승마하는 거 좋아하고. 이 여자 막 승마하고 이래 하는데 남자만큼 말을 잘탈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보니까 여자들은 이 풍성한 거 치마 있죠. 예, 치마 입고 타고 이래 하니까 이 말을 남자만큼 잘탈 수가 없어요. 이 코코 샤넬이라는 여성이 그 마부 바지를 들고 가가지고 그 똑같이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자기도 그 마부가 있는 바지를 입고 말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잘 타지거든요. 처음에 주변 여성들이, 아, 저게 무슨 기괴한 모습이냐, 여자가 바지를 입고 말을 탄다니 하고 막 이상하게 쳐다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여자를 선망하는 여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또잘 타고 하니까. 그 당시 모자가 보니까요, 이챙 넓은 모자였어요. 이 여자들 챙 넓은 모자 있죠. 챙이 넓어가지고 막 큼직한 장식 막 주렁주렁 달아가지고 하는 거. 이 코코 샤넬이라는 여자가 마음에 안든 겁니다. 모자만 쓰면 목이 이렇게 숙여지는 거예요. 무겁고 이러고 챙 넓고 이러고. 이 여자가 그래가지고 집에 가지고 모자 챙을 잘라버립니다. 챙을 잘라갖고 짧게 남기고 싹 말아 올려버려요. 이 주변의 여성들이 보니까, 아, 쟤또 기괴한 행동을 했나 싶은데, 이 여성들은 예쁘지 않으면 흉내 내지 않거든요. 잘랐는데도 보니까 또 예뻐. 챙이 탁 짧은데 햇빛도 못 갈아줄 만큼 짧은데 말아 올린 게 너무 예쁜 겁니다. 아, 내 모자도 이렇게 만들어 달라 하다가 그 가내 수공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가내 수공업을 시작하다가 이제 가내 수공업으로선 감당이 안 되니까 파리에다가 그 제1호점을 내게 되죠. 그래서 지금 100년이 훨씬 넘었죠. 100년이 넘은 지금 그이 브랜드라는 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코코 샤넬이라는 여자의 그 관심, 말을 잘 타고 싶은 관심, 모자를 가볍게 만들고 싶었던 그 관심이 질문을 만들어내고요. 이 질문은 한 여자의 그 인생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큰 사업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 만난 나그네한테 예배 이야기를 끄집어냈다는 것은 그의 고민과 생각이 예배에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아무 나그네에게, 그것도 처음 본 남자에게 이런 고민을 끄집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기가 어느 정도 지금 대화를 한 상태거든요. 그런 이 나그네가 범상치 않은 사람, 즉 자기 생각에는 선지자겠다 싶었을 때에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보통 여인은 아니죠. 이 현명해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이 여인의 고민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예배 중에서도 특별히 예배 장소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의 역사적인 대립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그리심 산입니다. 그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산인데 소위 축복의 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라 하시고요, 에발 산에서는 저주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 맥락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해 왔고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 왔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이 질문은 이 한 여인의 사소한 질문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그 유대인의 그 반목의 역사를 담고 있는 묵직한 역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 범상치 않은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역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결국 이 바지와 모자에 대한 질문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던 코코 샤넬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도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질문할 때는 대개 그 예상되는 대답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사람들은 너무 예상 밖에 대답을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선택지를 요약해서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예컨대 밥을 먹으시겠습니까? 뭐 면을 드시겠습니까? 이미 질문자가 예상을 하고 던지는 질문이에요. 둘 중 하나일 것이다. 밥 아니면 면. 뭐 먹을래? 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채로운 대답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뭐 먹을래? 해가지고 뭐 오리 로스 먹겠다 하면 뭐 오리 로스 줄 겁니까? 그런 게 집에 늘 갖춰져 있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대체로 예상 범위 안에 답변이 나오도록 질문합니다. 이런 질문은 질문 자체가 그 대답을 어느 정도 수반하고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 여인은 그리심 산이면 그리심 산,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이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실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세요. 21절을 보면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하십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예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대답을 이어가십니다. 이 전체 대답을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질문을 수정해서 대답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자는 무엇을 묻습니까? 예배 장소를 묻어요. 어디서 예배할까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예배하는 사람으로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그럼 이 부분에서 지금 두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죠? 첫째, 예수님이 엉뚱한 대답을 하셨을 가능성입니다. 장소를 물어봤는데 대상을 말씀하세요. 논리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우문현답의 가능성입니다. 이 질문이 좀 부족했지만 대답은 그 질문의 허점까지 수정하면서 탁월한 이 경우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우리는 지금 이제 신자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하니까 이 첫 번째 경우를 염두에 두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무턱대고 믿기보다는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자꾸만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장소를 물었는데 대상으로 대답하는 것이 과연 엉뚱하기만 한 대답인가?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장소와 대상이 꼭 별개가 아닐 때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고향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향. 대체로 우리는 고향하면 이 장소적인 개념으로 여깁니다. 생각하면 마음이 푸근해지고요. 아련한 추억에 잠기는 고향. 고향이 어디십니까? 하면은 뭐 인천입니다. 뭐 속초입니다. 뭐 부산입니다. 뭐 대답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자꾸 장소로만 생각되는 겁니다. 오랜만에 고향에 다녀온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 내 고향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고향이 어디입니까? 그 경상도 뭐 어디래요? 여러분, 경상도 어디가 그 없어졌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제 어렸을 때요, 제가 크면은 일본이 다 가라앉고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 제가 잘 알아도 일본은 그대로 가라앉지 않고 있더라고요. 예. 일본도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경상도 어디가 그 가라앉습니까? 이 고향이 없어졌다는 말은 뭐예요? 고향이 장소의 개념만 아니라는 것이지, 그죠? 내가 어렸을 때 뛰어 다니던 골목, 내가 매일 보던 건물, 친구들,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 이 대상에 관한 것임을 볼수 있습니다. 내 어릴 때 빽빽하게 모여 살던 그 주택가는 싹 갈아엎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뭐 신도시가 들어서 있으면은 그게 무슨 고향입니까? 재개발돼 가지고 뭐다 떠나고 아는 사람도 한명 없고, 뭐 그냥 처음 보는 뭐새 빌딩들만 듬성듬성 들어서 있으면 그거를 고향이라 할수 있습니까? 이 고향이 없어졌다라는 말, 우리 이거 이해 못할 사람 한 사람도 없지요. 고향이 없어졌다. 우리도 일상 언어를 이미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상 언어의 문법에서는 이게 오류가 없는 대답입니다. 예수님의 지금 이 대답은 엉뚱한 대답이 아니라 일상 언어의 문법으로 보면은 전혀 오류가 없는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장소에 대한 물음이라고 해서 그것이 꼭 대상과 별개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상이 더 중요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답은 엉뚱한 것 아니고 매우 적절한 대답임과 동시에 또한 두 번째 경우인 우문현답인 경우까지 한 셈입니다. 여자는 장소에 대해 물었지만 예수님은 그 질문의 근본에는 대상이 있어야 함을 아셨습니다. 영국이 나온 위대한 설교자죠.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와서 목사님께 물었대요. 아, 목사님, 내좀 좋은 교회 다녀보려고 찾아봤는데,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교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그 헌신적인 사랑을 막 실천하는 교회는 없고요. 뭐 온통 교회 가면 나는 막 상처만 받고 나옵니다. 정말 어디 이상적인 교회가 없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야, 나도 그렇게 이상적인 교회는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고. 혹시 자네가 더 돌아다니 보다가 찾거든 나한테 알려달라고. 청년이 실망을 해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뒤통수에 대고 한마디 더 했다고 그래요. 혹시 찾거든 그 자네는 그 교회 다니지 말라고. 자네가 그 교회 가는 순간 그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되지 못하게 된다. 아니 가슴에 못을 박아버린 거지. 어디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좋은 사람이 있으면요, 좋은 곳이 되는 것이고 늘 불평이 있는 사람, 나쁜 사람들이 모인 곳은 나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초가 상관 안에서 좋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요, 그곳이 좋은 장소가 되는 것이고, 삐까뻔쩡한 펜트하우스라도 그곳에 온갖 잡분들이 모여 있으면은 나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화에는 교회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개념이 잘 녹아있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자의 문제입니다.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예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같은 질문을 되풀이합니다. 어디가 좋은 예배당이냐? 건물이 좋은 곳이 좋은 교회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좋은 교회냐? 설교가 좋은 곳이 좋은 교회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곳이 좋은 교회냐? 모양이 다를 뿐이지 핵심으로 보면 같은 질문입니다. 다 외적인 요소들, 장소에 대한 물음이 되고 맙니다. 질문이 가진 전제가 틀리니까 올바른 대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가 좋은 학교입니까? 집 가까우면 좋은 학교입니까? 부유한 재단이 운영해서 건물이 막 삐까뻔쩍하면은 그 좋은 학교입니까? 좋은 학생이 있고요. 좋은 선생이 있으면 좋은 학교입니다. 건물이 낡고 오래돼가지고 이 석가래가 내려앉을 것 같은 건물이라도요. 그곳에 좋은 학생이 있으면은 좋은 학교이지요. 어디가 좋은 오케스트라입니까? 억소리 나는 이 최고급 악기들 쫙 깔아두고 막 큼지간 기업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홀도 깨끗하게 이 새로 지은 그 오케스트라가 좋은 오케스트라입니까? 좋은 연주자가 있는 곳이요. 좋은 오케스트라입니다. 비록 그들이 연주하는 홀이 오래되고 낡았다 할지라도 사람이 좋으면 좋은 오케스트라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까? 고급 주택에 살고요. 자가 주택에 살고 가정부도 있고 승용차도 여러 대 있고 용돈도 넉넉하게 지어줄 수 있는 돈이 많은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까? 엄마 아빠가요. 서로를 지극히 아껴주고 사랑하고 또 자녀는 그런 부모를 존중하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좋은 가정입니다. 종합하자면은 좋은 사람이 있는 곳이 좋은 곳이라는 겁니다. 나쁜 사람이 있는 곳이요. 나쁜 장소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다른 이들에게 그곳이 좋은 곳이 됩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 되면 다른 이들에게 그곳이 바로 나쁜 장소가 됩니다. 불량배들이 거니는 길은 위험한 거리가 되지만 이웃들이 다니는 뒷길은 산책로가 됩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핵심도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심이냐 예루살렘이냐 하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교회냐 저 교회냐 하는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예배자가 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이지만 제밥에만 관심 있는 자들이 모인 곳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기준을 성경은 선명하게 제시합니다. 우리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쭉 자라온 사람들은 이 말씀 들으면 되게 귀에 익숙해요. 근데 사실 실상 이 뜻을 생각해보면은 너무 이질적입니다. 오늘날의 문화와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영혼을 돌보는 일보다는 육신을 돌보는 일에 혼신의 힘을 쏟습니다. 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젊은이들은 매력적으로 보이는 일에 큰 관심을 둡니다. 뭐 그게 잘못되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실로 인간은 영육이 하나된 존재이기에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육신에만 집착되어 살아가는 모습이 우려됩니다. 육신을 돌보는 만큼 영혼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마치 관뚜껑을 덮기 전에 이 시신에다가 뽀얗게 화장을 칠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속은 썩어가는데 겉만 화사한 것이죠. 영혼을 가꾸는 데는, 영혼을 돌보는 데는 관심이 없는 문화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육신입니다. 요즘 여름철이니까 더군다나 테레비를 켜면 더 그래요. 근육질의 남성, 뭐 이 여성들이 나와가지고 온통 그 육신을 돌보는 일들을 선전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그걸 보는 사람들도 육신을 가꾸는 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좋은 음식 먹고 건강하게 살고.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는 육신에만 관심을 둔 자가 아니라 영을 돌아보며 나오는 자입니다. 오늘날 문화가 이와 정반대이기 때문에 문화의 시류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자칫 휩쓸렸다간 우리도 인생의 많은 시간을 그저 육신을 가꾸는 데만 천착하다가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 먹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거기에만 관심 갖다가 영은 메말라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진리를 예배하는 자, 진리를 찾는 자 찾으신다 합니다. 이 역시 오늘날 시류와 정반대되는 말씀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익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여러 일의 기준에서 진리는 배제됩니다. 단지 이익이 그 자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전에 이것이 나에게 진리이냐 아니냐,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묻기보다는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를 따집니다. 교회도 이를 구분 못하고 따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안 되느냐, 진리이냐 아니냐를 묻지 않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익이 되느냐,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느냐를 기준으로 운영합니다. 이 세상을 뭐 그렇게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똑같은 기준 살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진리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시대는 변하고 문화는 변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을 추구하며 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예배자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당이 됩니다. 예배당이 예배자를 만드는 것 아니라 예배자가 예배당을 만들어냅니다. 좋은 사람이 있는 곳이 좋은 장소이듯 참된 예배자가 있는 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찾고 계신다. 제 어릴 때만 해도요, 한 학교에 수백 명이 다녔습니다. 정말 수백 명이 다녔어요. 제 뭐 1, 2학년 때는 막 오전반, 오후반 이런 게 있었습니다. 혹시 아실라나 모르겠네. 오전반 아이들이 가면 오후반 아이들은 그때 학교로 오는 겁니다. 같은 교실 쓰면서.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 운동회를 하면요, 이 막 운동회 정말 그 운동장에 빼곡하게 앉아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요, 막 삼삼오오 흩어져가지고 부모님 찾아가지고 그 싸온 김밥 먹으러 가라 막 이렇게 도시락 까먹고 했습니다. 제 기억에 제가 엄마를 먼저 찾았던 적이 없어요. 그 점심시간이 돼서 엄마 어디 앉아있나 이렇게 두리번거리기 시작하면요. 몇번 두리번거리지 않아도 먼저 그 엄마와 그 엄마 주변의 그 옆집 아줌마 일파들이 막 저를 부르고 있습니다. 저를 찾아내고 있었던 거지. 그 누군가 나를 찾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그참그 주는 안정감이 큰지, 그 행복감이 큰지 모릅니다. 아, 나를 찾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사실 그렇게 어떻게 빨리 찾았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점심시간이 돼서 그러니까 찾았던 게 아니에요. 뭡니까? 원래부터 보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부터 내가 달리기 할 때도 막 엄마하고 옆집 아줌마들은 내가 달리는 것만 보고 있었고, 막 내가 큰공 굴리기 할 때도 나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엄마가 아니고 아무 관계도 없는 운동회에 내가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누구를 보겠습니까? 잘하는 사람 안 보겠습니까? 그죠? 뭐 어떤 분은 보니까 뭐 잘생긴 사람 볼것 같았는데, 뭐 하여튼 잘생긴 애를 보든지 뭐 예쁜 애를 보든지, 안 그러면 뭐저 같은 경우는 재빠르게 달려가는 1등하는 애들 막 따라잡는, 릴레이 하면 따라잡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볼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엄마는 누구 보고 있습니까? 지 아들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달리긴 늘 꼴등했는데 그 꼴등하는 그거 다 보고 있었던 겁니다. 큰 공간 잘하는 애를 보는 게 아니에요. 꼴등하는 그 자기 아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점심시간 호각 딱 불자마자 막 운동장이 엉망이 되는데 바로 찾아내요. 여기 오라고. 바로 찾아냅니다. 늘 지켜보고 있었던 거거든. 하나님 아무나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1등하는 사람 보고 계시지 않아요. 잘 뛰는 사람 하나님이 거기 관심 두고 계시지 않아요. 잘생긴 사람, 똑똑한 사람, 성공하는 사람, 인기 많은 사람, 하나님이 그것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자들은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물질과 이익으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 합니다. 이것이 주는 안정감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행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구도자들이 있습니까? 막 그들이 신을 찾아다니는 자들이죠. 인생이 답답하고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누가 참된 신인지는 모르지니까 뭐 자기가 스스로 애를 써서 찾아다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정말로 애처로울 때가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은 뭡니까? 누군가 나를 찾아주는 인생. 내가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는 사람이 있는.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들이 있는 곳이 바로 좋은 예배당입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교양 있고 매너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영혼에 관심이 있고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내가 내 발로 헛된 우상들을 찾아다니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참된 예배자들로서의 인생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 있는 곳이 좋은 곳이고 나쁜 사람 있는 곳이 나쁜 곳이든 우리가 먼저 좋은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있는 곳이 주님 받으시는 예배당이듯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름다운 예배당을 일구어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늘 찾아주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 입술에 날마다 주를 찬양하는 일이 그치지 않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면서 세상이 모르는 생명 전해주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성령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